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일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주고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샘플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만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단순하게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낳고 번성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행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도 우리들에게 요구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많은 시험을 닥쳤는데 그 시험과 시험을 속에서도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해 나가고 있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닥쳤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시험도 통과를 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였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말만 꺼내기만 해도 야 그런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그 얼마나 고생스러운 건데 그런 거 알려고 그러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제단에다가 아들까지 올려놨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또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겪고 또 겪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석주 동안 저는 믿음 시험, 그러니까 faith test,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놓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설교 제목처럼 22장 1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22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의 시험 앞에 자막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시험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11절에서 19절까지 가지고 세 번째 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승인,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다음 두 번의 설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제 조건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듣기 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temptation이 아닙니다.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셨지 아브라함을 템트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도록 이끌어 가시고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드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 짓는 자리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요해요. 전제 조건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참 믿음이 좋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거기에 지금 저는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시험을 만나고 그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순간마다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요구하셨고 그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즉 테스트를 제공하셨습니다. 그 시험 하나하나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그 시험 하나하나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저의 설교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나에 저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시험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치게 되고 앞으로도 또 마주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요. 시험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요. 저는 학교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학교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만 이 두 가지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숙제가 싫고요. 시험 치는 게 싫어요. 왜 이렇게 숙제를 선생님마다 교수님마다 주는지 숙제가 싫어요. 그리고 시험 치는 거는 더더군다나 싫어요. 왜냐하면 마치 학교 다니는 게 시험 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 시험 치러 가십니까? 배우러 가십니까? 저는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시험 안 쳐도 됩니다. 이거 엉뚱한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치러 가십니까? 배우러 가십니까? 저는 놀러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마다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을 통과를 해야 졸업장이라도 받을 것 아닙니까? 수료증이라도 받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시험 과목 하나하나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질투가 많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자기만 의지하라고 가르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도 하셨어요. 물이 없다고 투덜대기도 하고 하여튼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법도를 세우시고 의를 세우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제사제도 율법을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들에게 법도를 주시고 율례를 주신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이 없다고 투덜대고 했던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안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마치 도우미를 부르듯이 아저씨 나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저씨가 오면 내 일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저씨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한 그런 의지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거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본다면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은 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슨 짓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하려고 딱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음매 기죽어 그러면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다는 것,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세 번째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가 거기서 이방 민족들이 자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헷가닥하고 좋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못된 모습을 한번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라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옆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 목상을 섬기고 거짓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야 그렇게 하지 마. 나만 사랑해야지. 우상 사랑하지마 나만 사랑해야지 라면서 요구하시고 그래서 시험해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러면 시험이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있을까요? 연속해서 있을까요? 시험은 연속해서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험이 또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아요? 몰라요? 시험이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시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거나 말거나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시험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편 26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단련이 되어지는데 그 단련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서 시험을 주실까요? 아니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 중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앞에 자막이 안 만들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땡땡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죄 짓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알았습니다.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계별로 성장을 시키시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롯을 구출하러 갔다가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구출해갖고 오잖아요. 구출해갖고 왔더니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소돔 왕이 그냥 와가지고 명예를 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라 라고 하면서 부귀를 주잖아요. 그런데 살렘 왕이 나타나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달랑 떡과 포도주 갖고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때가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 속에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험을 닥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귀와 나의 명예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됐든 몸에 아픈 것이 되었든 마음의 상처가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그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나고 있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실수하지 않냐고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되는가? 아니에요.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주는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갖춰야 하는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그냥 연결을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등장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22장에가 아니라 그 앞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아브라함이 지키고 살아가는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엄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형편에 따라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손주를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후손을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손주를 내가 받았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녀가 있고 내가 손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가 만족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공의를 가르쳐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니 아브라함 못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공도를 따라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 만족해하는 거지 내가 단순하게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진실함을 모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우리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잘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모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샘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안에서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을 시키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이게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지. 다시 한번 허리띠를 확 동여매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힘들지만 함께 통과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모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시험이 닥쳤을 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통과할 수 있어 그리고 통과가 쫙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공부 중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이야기 같아요. 아마 설교 때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저희 친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왔고요. 6년 동안 4년을 같은 반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합창부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입학할 때는 잘 모르겠고요. 뺑뺑이를 쳤으니까. 근데 중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 세 번을 수석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대학교에 차석으로 입학을 한 친구입니다. 도대체가 근데 이 친구는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1등을 안 놓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야, 시험 공부 한번 같이 하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시험 공부를 밤새고 같이 하는데요. 그 다음날 세 과목이 있었어요. 저는 한 과목도 준비가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이게 책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술 넘기고 그러더니 나 잔다 그러고 자는 거예요. 한 시간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시험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그냥 100점이에요. 그냥 100점이에요. 근데 비결이 있었어요. 노는 게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딴짓을 한 적이 없고요. 예습보다 복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그러고 하고 나니까 시험 때마다 우리들은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그 친구는 슬슬 해도 시험 준비가 된 거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치라고 그랬을 때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칠게요. 그러면서 턱 하고 올려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엄청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갖고 오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 계기가 18장에서부터 있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돔의 심판이 계기가 되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돔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시험이 오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소돔은 그냥 악한 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겠다 말씀을 예고를 해 주십니다. 예고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긴 이야기 다 줄일게요. 50명부터 시작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남았습니까? 10명까지 남았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하기야 아브라함도 배짱이 있기는 있나 봐요. 뭘 믿고 10명까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조카 롯. 자기 조카 롯은 하란에서 떠났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고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았어요. 롯도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도 나중에 훗날에 롯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롯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롯의 아내에게도 믿음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미루어 짐작하겠죠. 또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있었으니까 그 딸들도 믿음이 있을 거라고, 의인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했겠고, 네 식구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도 몇 사람은 전도하지 않았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했을지 몰라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냥 생각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켰습니다. 바로 이 소돔이 심판을 받는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는 없지만 앞에는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데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죄악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의 대표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예요. 남색이에요. 남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 남색, 특별히 그 남자들끼리의 동성애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덤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돔이 그 정도로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남색하는 것, 동성애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 딸들은 사실은 피해서 나올 수 있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언약된 백성의 가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도망쳐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길 수가,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똑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 자녀들에게도 예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롯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롯의 자녀들은, 롯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는 이방인의 민족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9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실한 본을 보일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롯을 생각해 보니까 롯은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이삭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장로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자녀들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교육은, 신앙교육은 부모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본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과 세상에서 섬기는 것,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니까 안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데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다가오는 모든 모진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소돔이 멸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그 큰 시험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하면 세상과 대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을 아브라함이 또다시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20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냥 또 졸렬한 모습의 행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은 구약성경에서 블레셋은 세상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탈출시켰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과 아비멜렉입니다.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바로는 애굽 왕들의 이름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은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장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고 21장에 가서는, 20장에서는 이제 나와요. 근데 21장에 들어가서는 아비멜렉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하고 저 아브라함의 가족과 화친을 맺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아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잠깐 곁길로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비멜렉은 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은 많이 있고 가인들이, 그러니까 식솔들이 있기는 했지만, 가신들이 있기는 하지만 군대는 아니었어요. 사이즈로 비교하고 권력으로 비교한다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비교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저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를 깨닫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마치 더 위대하고 더 권력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10절 11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 뭡니까? 두 도시예요. 그 한 도시에 바로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라스베가스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Welcome to Sin City. 죄악의 도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어유 죄악의 도시에서 사네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는 할지언정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죄악의 도시인데 왜 이렇게 많이들 온대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냐면 1년에 올림픽을 4번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관광객들이 옵니다. 4년에 한 번 치르는 그 올림픽에 그 사람들이 약 한 천만 명씩 오는데 여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통계가 3,900만 명의 관광객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올림픽 4번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올까요? 그리고 살만하잖아요. 왜 이렇게 살만할까요? 사람들이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은 살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의기소침 안 하셔도 돼요. 당당하셔도 돼요. 어깨 필 수 있어야 돼요. 사장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또 하긴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리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와서 화친하자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과의 대결 구도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요. 21장과 마지막 절에 33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세상의 제한, 세상의 조건, 세상의 협약을 다 거절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이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는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아까는 세상과 대결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는 세상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분리가 힘들고 아픔의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을 했던 그 믿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테스트,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아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삭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계집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애지중지하면서 바로 키웠던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먼 곳으로 보내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들과 헤어지는 겁니다. 분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팠어요.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너의 아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 이삭 그 이삭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너의 씨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야 합니까? 분리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앞에 자막 만들었어요.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은 참 소망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의 행위를 상징한다. 이게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와 맥락이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삽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등장합니다. 내 지식과 내 계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가고 우리의 방법으로 갑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갈은 어땠어요? 자기 아내에게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아내가 이 여종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줬을 때에 믿음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위로 하나님을 믿어요.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믿고, 자기를 민족의 아버지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지만,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이스마엘은 어때요? 이스마엘도 자기의 계집종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들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몇 번이나 물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아니군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말까요? 자기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끝까지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라가 힘들어서 내보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 아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람을 소망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공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고 마귀의 자식의 모습으로 살고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그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죄 가운데서 종 노릇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해방인이 되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라.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은 그러면 누구와 더불어서 맺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바로 그 약속. 그 약속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분리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 세상과 대결할 줄 알았던 바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또 하나의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순종했어요.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땅 위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도 당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병을 주시고, 때로는 사업에 망하는 것도 주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게 하실 때 감당하도록 해주셔야 되니까 미리 우리를 또 훈련을 시키셔서 그 시험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세요. 견디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박수치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영광을 요구하시니까 우리들에게 또다시 시험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또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험 오고 통과하고 하나님 영광을 계속해서 영광과 시험과 기쁘게 받으심이 계속해서 사이클링 되는 겁니다. 돌고 또 도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게 영광을 돌렸지만 이 시험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심으로 다음에 있는 더 큰 시험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